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써보낸 편지의 말씀을 오늘도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사도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성령의 동일한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진리를 아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치 소경처럼 오직 주님만 붙들고 진리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안식하게 하시고 진리를 먹고 마심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써보낸 편지로서 특별히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게으르게 행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게으르게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아시지요? Dilig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라틴어 Diligere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 Diligere라는 이 단어는 본래 뜻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부지런함은 사랑함에서 온다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애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무엇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게으름과 이 나태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그냥 몸이 굶뜨거나 게으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것은 나무늘보처럼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꼼짝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움직임만 하는 이런 동물처럼 좀처럼 그냥 움직이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서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우리말 성경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라는 이 본래 이 말의 의미는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지요. 또 대개 어떤 집안에 보면 나이 40, 50 될 때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지 멀쩡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교회 안에나 또한 가정 안에서나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게을러서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만 있으면 좋겠으나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이런 자들은 오히려 일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일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쓸데없이 말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젊은 과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젊은 과부들은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 이 말은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젊은 과부들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할 일은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화토나 치고 테레비나 보고 무슨 뭐 면화토 치면서 돈 따먹기나 하고 하는 이런 말, 그리고 말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바로 이런 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지요. 한 직장에 꾸준히 참을성 있게 다니지 못하고 2,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다른 직장 알아본다라고 하면서 또 수개월 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장 다니다가 또 못 견뎌서 나와버리고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예요. 특정한 직분을 거명하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물론 소수예요. 장로님들 중에 요즘에 뭐 50대 중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계에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에 다 시시콜콜 간섭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무슨 뭐 복지를 행한다, 뭐 구제를 한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교계 안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본다고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마땅히 가담해야 될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가담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선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 권면으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선과 교인들 중에 이처럼 게으르게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대선과 교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원인은 육체 노동을 비천하게 여기는 헬라의 이원론 생각, 이 헬라의 잘못된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요. 흔히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는 좀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보통 화이트 칼라들, 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능공들, 기능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업수이 여기는 경향이 있었죠. 실제로 소득 수준도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높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처럼 육체 노동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갇힌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향이 있지요? 요즘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하지, 그죠? 한 면으로 맞고 한 면으로는 틀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지 정말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중국 동포들, 그 다음에 또 동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험한 일을 그들이 대신 담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능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에 걸맞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야 되느냐? 천한 일을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과 경건 생활을 하는 이 일과 노동하는 일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동과 경건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수도 운동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수도사들은 묵상과 기도와 아울러 반드시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예수원대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강원도 홍천에 농장에 가서 한 주간 내도록 땀 흘리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시대 사도들의 가르침과 모본을 근간으로 수도사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몸이 느슨해져 있는 수도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노동이 제일 좋은 치유책이 된다. 사실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은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고 노동하면 거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경건과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비록 일하는 것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저주 선언에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속받은 신자 안에서의 일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십계명 사계명에도 나타나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곱째 날 안식하라는 계명만 초점을 맞추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라는 바로 이 말씀은 하나의 부대 상황으로만 이해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수롭지도 않은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일은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이 없어지면 금방 몸이 까불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일을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수입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하면서 제일 어려워지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 어려워지면서 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요?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로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고 섬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위축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지, 그죠? 용돈 받는 거 좋아하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렇지요? 추석 때 용돈 받으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막 5만 원짜리 한 장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똥오줌이나 받아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일이 신성한 것이라고 알아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대산교회 교인들이 당시의 시대 풍조에 휘말려가지고 몇몇이 일을 하지도 않고 도리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산교회서를 볼 때 대산교회 교회 안에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그 당시의 시대 풍조의 영향이었다기보다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선과 전서에 이어서 대선과 후서에도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지요. 대선과 전서 4장, 5장, 그 다음에 대선과 후서 2장에 걸쳐서 전부 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선과 전후서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주제가 바로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교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선과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종말에 대한 가르침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룬 주제는 다름 아니라 규모 없이 살아가는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4장 11절에서 살펴봤습니다. 4장에서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일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이죠? 대중과 교회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하는 이 문제는 임박한 종말론의 문제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종말에 대한 이해는 현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과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정말 이 생이 끝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생이 끝이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들로산으로 다니시고 콘도로 다니시고 노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하루하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해는 현실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권면해요? 삶이 방자한 사람은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라도 내가 이렇게 적어도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성과 교회 안에 규모 없이 무질서 사경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그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실제로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처럼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하니까 가정도 직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단체가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14만 4천을 말하는 신천지 이단 아닙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화성교회, 강소화학동에 있는 화성교회, 제가 청년 때 가르쳐던 한 형제가 있는데, 뭐 저하고 나이가 뭐 한 6살 차이 날 거예요. 근간에 들어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총신대 3학년인데, 신천지로 그냥 짐 싸들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과천에서 혼자 1인 시위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동교회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빙자하여 가정일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거나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은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감을 만들어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였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규모 없이 행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도 그들을 품고 가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본문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성화 요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또 한 번 형제라는 단어가 나타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 사도적 전통을 따르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여전히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 안에 이들을 내치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들을 품고 가겠다. 이들을 교정시켜서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묻어놓고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고 말했죠. 대선과 전서 5장 14절에서 그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권면을 했다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있는 자를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권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미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대성가전서에 권면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에게 권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면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면과 위로를 해도 그 삶이 교정되지 않을 때는 권면과 위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명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자,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가져야 될 균형 잡힌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항상 헤아려 주기만을 바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좋은 가르침만 해주기만을 바라서도 안 돼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늘 헤아려주고 편들어주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잘 가르쳐야 돼요. 훈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냥 뭐 굳이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뭐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그분은 교회 직분자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치리자를 세우셨죠? 바로 이처럼 권면하고 훈계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제대로 권징하기 위해서 교회 치리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명령을 할 때 내가 명하노니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래 명령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세로 지금 대선과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뜻하시는 공고를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사명이 교회 직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늘 사람 안면에 받쳐서 할 말 못하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말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그만둬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교정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척추 측만증 이런 거 생기면 그것을 교정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심령이 구부러진 것을 피워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돌아가 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을 교정하는 일은 여간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차원에서 대선과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자신의 일을 대행하고 대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대선과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자는 예수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12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경책하고 권징을 하는데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이 권한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 직분자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나오지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그죠? 국민이 선택을 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자의 권한은 교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그러면 교인들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교인들은 치리자들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존재는 교회 직원입니다. 물론 교회 직원들은 교인들에 의해서 선택되지요. 그래서 목사가 위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직원들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교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의 투표는 무엇인가? 한 특정인이 그런 은사와 직임으로 부름받았다는 기정사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할 때 무엇을 합니까?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물어서 투표합니다. 따라서 그 투표는 사람들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각 사람들이 주의 뜻을 물은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투표는 어떤 의미에서의 투표냐면 자기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사람을 투표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주인은 언제든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 올릴 나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명령을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나 세례 교인에게 세례를 줄 때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권위가 임직식을 사회하는 주례자나 혹은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말했고 12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렇게 굳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을 향한 이 권면 그리고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어떻게 신자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서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모범을 보지 못하면 비교육생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매뉴얼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하는 것을 한 번 본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은 그래서 가르침과 동시에 가르침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일 나쁜 교육은 뭡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고 내가 행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제일 나쁜 교육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명령과 가르치는 이 일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에서는 안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고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사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결혼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목회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손수 일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이러저러한 강연들을 하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바울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처럼 인식될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 교회로부터는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더 받았죠? 이미 빌립보를 거쳐왔죠. 그죠?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로부터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고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오늘날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카페를 경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예배도 드리고 목회하는 분들이 요즘 있습니다.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혹은 대리운전과 같은 이런 험한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사정들을 10분 헤아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적어도 과도기적인 상황이죠.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면했습니까? 소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면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일만 실건시키고 곡식을 못 먹도록 망을 씌워놓으면 그 소가 배고파 죽지 않느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사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들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 본을 따라 열심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규모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린 조처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대서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게으른 자에 대하여 공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떤 공개를 하였는지, 어떤 훈계를 하였는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아침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6일 동안에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교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들에 그냥 가담하면서 무슨 교회당 건물 공사, 그 다음에 무슨 기독교 상조에 뭐 이런 데 자꾸 가담해서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봉사가 아니라 일감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면에서 상식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은 잠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얼마나 많은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을 잠언 말씀이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고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느슨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워크홀릭이라고 해서 일 중독자가 돼가지고 막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해서 남 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구제해야 돼요. 그런데 대내가 교인들 중에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 곁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게으르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곁에 두고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냥 떠나버려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14절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누가 이 편지를 편지한 우리 말에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15절에서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름에서 떠나라는 이런 말은 교회로부터 무슨 공식적인 파문이나 출교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이런 경우에 그를 육체에 내어주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를 사탄에 내어주었다 출교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죄는 출교를 명할 정도의 무거운 죄는 아닙니다. 특별히 게으른 자를 공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권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이 단계는 14절의 단계는 앞에 있는 떠나라는 이런 단계보다 더 무거운 권징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볼 때 14절에서 내린 벌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징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명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내려진 어떤 조처로서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조처를 취했을까요? 교회는 유기체거든요. 누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든지 교회 타박을 자꾸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말을 자꾸 들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돼요. 잠언 기자가 잠언 10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는 그 게으른 자를 부리는 자의 눈에 연기 같고 입에 식초 같다. 이걸 번역하면 게으른 자는 그 주인을 자극하나니 이에 초나 눈에 연기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생나무 가지고 불을 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른 장작 말고 저는 해봤거든요. 생나무를 불 피우려고 하면 연기가 나서 눈에서 눈물이 그냥 계속 흐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식초 한 모금을 입에 물고 우물우물 하고 계속 계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요, 입안이 다 헐어버려요. 게으른 자가 그런 정도로 사람을 어렵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게으른 자가 계속 옆에 있으면 유기체인 우리 모두는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뭐 저렇게 살아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별로 자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떠나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불건전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격한 개혁교회에서는 교인 등록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끼리 함부로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런 권면 여러분들 못 받아보셨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권면을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격한 개혁교회는 교인 등록한 다음에 구역 모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신학적으로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간에 개혁교회가 그런 조처를 취했다는 말은 성화되고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기 때문에 이 일을 매우 주의 깊게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세우나요? 이런 기준을 따라서 잘 세우지 않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느슨한 거예요. 세상에 교회처럼 느슨한 데가 없잖아요. 수틀리면 가버리잖아. 그렇지요? 통보하고 가버리고. 이게 교회 부실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세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은 얼마나 세밀하게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그냥 큰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찬양대 저쪽에서 확 찬송하면 야 참 찬송 잘한다 그러고 가버리면 신앙생활 다 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얼마나 느슨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읽고 이 내용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원칙을 삼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의 부실함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 하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은 이들이 이런 성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가?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이 자행한 범죄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성도의 교통과 교제권에서 벗어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훈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고와 권징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런 조처를 취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조처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에게 내려진 조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특정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랬다가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지명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공동체 안에 드러내어 그 사람의 죄상을 설명하고 그 사람과 사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섞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출교 직전 직전의 상태로 이해하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처를 내리는가? 바울은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운 감정을,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친밀하게 사귐으로 성도들이 그런 죄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취한 조처는 교인들에 대한 조처가 아니고 게으르게 행하고 나태하게 행하는 그 자들에게 내린 조처예요. 그들에게는 교인들과 사귀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부끄럽게 여기죠? 이미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응답을 살펴봤죠. 권징의 목적은 용서와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본래 부끄러움의 정서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꼈던 이 잘못된 감정은 부끄러움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웠는지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부끄럽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를 회개로 이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권징은 개인적인 충고의 수준에서든지 그 사람을 실제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출교의 수준에서든지 권징은 기본적으로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순결과 번영을 장려해서 불순종한 죄인들로 하여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권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법의 확고한 위엄을 주장하면서 보복을 가하는 판사의 행별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멋대로인 아이를 향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의 변화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고통을 가하지 않는 자상한 엄마의 훈육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이를 그냥 두면 완전히 개망나니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아픈 마음, 메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징벌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권징할 때 거칠어지거나 비판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원수와 범죄한 형제는 다르거든요. 이러면서 권징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권징을 내리되 복수심으로 권징하지 않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책망을 하되 가혹하게 혹독하게 하지 않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궁히 여기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벌써 마음이 그냥 흥분해 있고 그냥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는 상태에서 야단하실 바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그냥 입 이렇게 딱 담으시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비록 때리진 않아도 그 말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 아이의 영혼을 후벼 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권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바울은 왜 여기서 평강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평강의 주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평강을 말하는가? 아마도 교회 안에 분당과 당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대학생과 교회 안에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과 다툼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권징을 행하게 되어지면 교인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해서 주의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왕노릇하기를 바라지요. 주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아마도 의식하고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로서 대전과전서 그 다음에 대전과후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지 정말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 구원의 도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아마 이러저렇게 가르침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교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따로 놀아요. 성경은 그렇지만 교회를 이루는 방식은 익숙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요? 이런 가르침을 들었으면 이제는 이런 가르침을 성도의 교통과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 받아들여서 이 원칙대로 교제하고 권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적 유예 시간일 뿐이지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쭉 되새겨보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경의 방식대로 칠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합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